에베소서 87번 메시지. 규례대 그리스도. 십자가가 규례들을 처리함. 에베소서 2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은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규례들로 된 계명들의 율법이 폐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죄와 옛사람과 육신과 세상과 마귀 사탄을 처리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또한 규례들을 처리하셨음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처리하셨음을 이해하기는 다소 쉽습니다. 또 옛사람과 육신이 십자가에 의해 처리된 문제라는 것도 깨닫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한 세상과 사탄을 처리했음을 신약에서 읽을 때 이 진리들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례 또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규례들은 서로 다른 생활 양식과 경배 방식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은 매우 선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례들은 식사 예절에 관계된 것입니다. 누가 식사할 때 합당하게 규제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식사 예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예절에 관한 규정들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반목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규례들은 경배의 문제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교도들 역시 자기들의 규례대로 경배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각종 교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례들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 역시 십자가로 처리받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관련된 구속. 인류의 타락은 모든 규례들의 근원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아무 규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분은 사람에게 규례의 목록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규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벨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창조한 사람은 수많은 종족들과 국가들로 분열되었고 흩어지게 되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본다면 구속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보다 폭넓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오직 그들 개인의 구속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는 관심하지 않고 다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늘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이 보장되는 것만 관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극히 편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사람 속으로 분배하여 사람과 하나됨으로써 사람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것임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류를 서로 대항하여 전쟁하는 여러 민족들로 분열시킴으로써 인류를 손상시켜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좌절시키려고 꾀해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늘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려고 오셨습니다. 분열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그리스도는 규례들을 포함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생활과 경배에 관한 모든 규례들과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규례들을 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규례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가 하나인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역사되는 것만을 주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규례들을 폐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늘로 가게 하거나 또는 우리로 신령하거나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규례들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영역이신 자신 안에서 세 사람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바로 그 요소로 하여 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규례들을 폐하고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심으로써 그리스도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민족성의 사람들이 평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의 상황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목표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3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망하거나 그분을 믿는 것을 중단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련되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별로 놀라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분에게서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려고 시도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역이자 근원이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서로서로에게서 멀리 있던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이 말하듯이 우리의 화평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그분은 한 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가정의 권속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역이요 근원이요 화평이시지만 또한 비록 그리스도가 규례들을 폐하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어떤 규례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행 안에서 그리스도보다는 규례들을 더 관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폐하신 바로 그 규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련한 상황입니까?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건축됨.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 위에 건축되는 유일한 기초이셔야만 합니다. 2장 20절에서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믿은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공급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초는 율법이었고 선지자들의 기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미 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기초는 어떤 이의 규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유대교의 기초는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사역하러 나왔을 때 그들에 의해 놓인 유일한 기초는 사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는 규례나 규정들이 아닌 그리스도 위에 건축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교파들이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례교파는 그리스도와 함께 수침을 기초로 갖고 있습니다. 마치 교파들은 기초이신 그리스도 밑에 그들의 본래 기초인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기초들로 사용된 각기 다른 규례들에 의해 분열되어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사 규례들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는 것을 주장하거나 우리가 지방교회로서 모이는 것을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어떤 특별한 실행들을 고집한다면 그 실행들은 규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의 입장은 손상되며 심지어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입장 위에서 모이는 대신 우리는 규례들의 입장 위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규례들이 우리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분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실행을 고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라는 유일한 입장을 상실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로 말씀 읽기나 주의 이름 부르기 같은 그러한 것들, 즉 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서 매우 큰 유익을 얻는다 해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들. 우리가 마땅히 반대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분열적인 것과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인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우상들이 들어올 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음란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음란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창조한 인류를 손상시킵니다. 더욱이 분파적이고 파벌적인 사람은 경고받은 후에도 그의 분열적인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마땅히 거절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분인 것, 즉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 생활에서 일소되어야만 하는 누룩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 네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믿는 이들을 거절하라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한 비록 그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 어느 부분에서도 수침에 의한 침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절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자매들을 받지 말라는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 때 쓰는 컵의 크기나 세족의 실행과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믿는 이들이 거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급한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교회 생활 안에 어떠한 율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규례들과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요 근원이요 영역이신 그리스도가 마땅히 우리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추가된 다른 어떤 종류의 기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추가된 어떤 기초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규례도 갖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기초이실 것입니다. 모퉁이돌.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돌이셔야 합니다. 모퉁이돌이신 그분은 두 벽을 연결시키는데 하나는 유대인 신자들의 벽이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 신자들의 벽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는 특별히 모퉁이돌이라고 지칭됩니다. 유대인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연결시키려 했던 모퉁이돌이신 그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어떤 규례도 붙잡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해 우리를 함께 연결시키는 모퉁이돌이 되실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와 지방적인 교회. 2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며 라고 말합니다.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 신자가 모두를 포함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제 보겠지만 22절에서는 지방교회를 언급합니다. 지방교회들은 단독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고립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단독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지방교회 대신 지방종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오직 하나의 몸만을 가지셨습니다. 만일 각 지방교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독립적인 몸이라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은 몸들을 가졌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방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의 몸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교회들은 함께 연결되어 하나의 우주적인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물, 즉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지방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해 단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태도를 정당화시키려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들 간의 차이를 지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곱 금초대들인 일곱 교회들은 그 본성과 본질과 모양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더욱이 영혼 가운데에서의 새 예루살렘은 그 사면의 각면이 같은 외양과 같은 재료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방교회들은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건물로서 함께 연결될 것입니다. 가령 어떤 곳의 교회들이 독립적인 지방교회들로서 스스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른 교회들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고 합시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지방 종파들일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들이 함께 연결된다면 한 교회에서 체험된 어떤 풍성이 자연히 다른 모든 교회들 안으로 옮겨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어떤 사람의 팔에 뭔가 주사를 놓는다면 그 주입된 요소는 즉시 그 사람의 몸 전체에 두루두루 스며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몸이 그 주사의 혜택을 받습니다. 몸의 어떤 지체들이 그 주사를 오직 자기들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교회가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온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체험이든 우리 지방에만 국한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몸의 나머지 부분 안으로 옮겨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또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또한이라는 말은 21절의 건물은 우주적이고 이 구절의 건물은 지방적임을 가리킵니다. 문맥에 따르면 21절의 성전은 우주적이며 반면에 22절의 하나님의 거처는 지방적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그리스도 안에 둠. 우리가 규례들을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함에 대해 모두 말한 뒤에도 여전히 혹자는 침례의 방법과 같은 것들에 대해 질문들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들은 그것들을 질의한 사람들이 여전히 규례들을 갖고 있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는 실행적이어야 하며 또 반드시 새로운 전환자들을 침례주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질문들을 계속 고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실행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18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투는 대신 우리는 우리 영으로 돌이켜서 기도하고 교통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며 유용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의 인도를 추구한다면 그분은 확실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는 여러 가지 실행적인 문제들을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나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우 참되시고 귀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유용한 분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자신들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신들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관념도 기꺼이 제쳐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생생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염려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시고 소중히 품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교회를 관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나 음란이나 분열적인 것이나 그리스도의 신격 부인 등에 관련된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범하게 되는 어떤 실수도 심각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례들을 붙잡음으로써 실수들을 피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확신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 한 분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뢰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규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유로 취한다면 전 세계에 두루 있는 모든 지방교회들은 성장할 것이며 건강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